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죽이고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펼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또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대화 이전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 한장 앞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언덕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그큰 무리들이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맹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이 장면을 보고 아주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을 굶겨서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떡 7개와 생선 두어 마리를 받으셔서 이 무리들을 땅에 앉히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이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과 구별된 따로 있는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록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앞에 있었던 그 병자의 치유 사건들을 곁에서 이렇게 본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성공하고 부유한 상공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후예들인데 당시 성전 비즈니스와 연결되어 있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신앙이 다르고 서로 성향이 달라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교류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서로 친구가 되어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이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무시하고 도전하고 공격하기 위한 도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단 몇 가지의 표적만 보아도 어제 일어났던 그 표적을 보면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임을 깨닫게 될 텐데,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아주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렇게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들자 예수님을 공격해서 그 무리를 다시 흐트러뜨려서 자신들에게로 다시 오게 하는,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매우 명료하게, 헷갈리지 않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고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과 시기와 분노에 가득 찼고 불신앙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하여 깨우치시고 계십니다.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중요한 장면에 역할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이렇게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적지에서는 떡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배 타고 가기 출발 전에 떡을 준비해서 가야 했던 그런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배가 떠난 후에 아무도 식량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좀 당황해하면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던 것을 아시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한번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떡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떡 어떡하지? 이제 꼼짝없이 굶겠구나. 우리 저녁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고 바로 직전에 칠병이어 사건의 현장에서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일곱 광주리에 남은 것들을 거두는 그 현장의 스텝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 자꾸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혼내셨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혼내시니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희도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때마다 보여주신 그런 은혜의 사건, 또 그런 것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때로 먹을 것을 염려하고 굶을까 걱정하고 그러다가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애정어린 그 음성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제자들을 굶기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떡에 넣는 이스트가 아니라 그들의 오염된 교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뭐, 한 개, 두 개, 그렇게 해서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표시가 납니다. 영향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바른 이 교훈의 말씀, 바른 이 가르침의 떡이 있는데 거기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오염된 교훈을 그 누룩을 살짝살짝 넣다 보면 이 떡의 모습이 조금씩 변형되고 또 부풀려져서 처음과 전혀 다른 모양의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죠. 이 정통 교리를 조금씩 조금씩 굽히다가 마지막에 딱 구부러져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기후도 불안정하고 정치 경제도 불안하고 또 팬데믹 상황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종말론이나 성령론 등의 그런 오염된 사상을 잘못 영향받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표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지만 이 시대에 펼쳐져 있는 오염된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Do not copy. 이 세대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잘 분별해라. 혼자서 분별할 뿐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잘 해석하고 잘 분별하고 잘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관찰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 사건을 함께 지내왔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부족한 모습들, 때로 어리석은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실수하고 또 자주 실족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제자의 길에 서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는 살아생전에는 완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조금씩 조금씩 계속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하고 계속하여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남겨주신 과업들을 잘 완수하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흔들리는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유혹과 위험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이죠. 주님의 행적을 잘 따르고 주님의 뒤를 꿋꿋이 따랐던 그 선배 제자들의 길을 잘 따라 전진하는 오늘의 제자들로 굳게 서시고 또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제자들의 삶을 살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생명의 떡을 먹고 또이 시대 오염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교훈에 우리가 유혹되지 아니하며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굳게 서서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잘 나누며 함께 손잡고 이 위기의 시대를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 될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